로마 교회와 그리스도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운 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한 결과겠죠. 교회가 세워진 게. 그래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지금 쓴 편지거든요. 로마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가 중요한 답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받으면 됩니다. 믿음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 진짜 누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거든요. 종교는 내가 하는 거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복음을 제대로 깊이 깨달아가면서 누리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을 찾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씀이거든요. 잃어버리지 않겠다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누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빼앗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부터 구원이 시작했다면 내 상황에 따라서 바뀌겠죠. 어떤 분은 내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사는 거 보니까 구원 받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상관없이 구원받은 성도는 그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원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구원 중심. 역사도 구원 중심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찾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오면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단 말이거든요. 훌륭한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원 받을 사람과 복음 전할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다 갖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잘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됩니까? 이 속에 있으면 된다니까. 하나님은 온통 구원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시니까. 교회가 이 중심에 있지 않고 엉뚱한데 관심이 가 있고 일을 하고 있다면, 사역을 하고 있다면 백날 해봤자 나중에 헌일이 되는 거지. 하나님은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신다? 구원 중심이에요. 산업인이 이 속에 있으면 산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진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이 속에 있지 않으면요, 결국 안 되게 돼 있어. 한계가 오게 돼 있다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전도와 선교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자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에, 그리고 복음 받을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왜냐? 세계 복음화되면 세상 끝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지금 복음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계시단 말이거든요. 지구를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속. 우리 교회가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로마 교회 누가 설립했는지는 몰라도 로마 교회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로마서 편지를 쓸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편지를 썼겠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소아시아 교회 교인들에게 야고보서를 쓸 때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다음 주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완전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로마 황제가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를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전능자, 구원자,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 로마 황제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얼마나 10명의 황제들이요, 250년간 기독교를 핍박, 교회와 기독교인을 핍박한 거 있죠. 뭐 여러 가지로 뭐 잡아 죽이기도 하고 산채로 매장하기도 하고 우리 가족을 벗게 죽이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을 양가죽을 입혀가지고 불독이나 이런 개에 물려 죽기도 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처형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막 네로는 불을 질러놓고 로마 시에다 불을 질러놓고 막 사람들이 원망하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처형시켰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엄청난 250년간 어마어마한 그런 박해와 핍박을 받았는데 로마 교회 교인들은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로마 가보 말해요. 카타콤. 땅굴로 500km를 땅 속에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거기서 애를 낳기도 하고 거기서 매장도 하기도 하고. 내가 그 카타콤 안에 들어가 봤다니까. 깊이는 못 들어가요. 막고 나서 한번 잘못 들어가면 못 나와요. 밀어라. 500km니까. 어떻게 그 땅굴 속에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을까? 눈물 나더라니까, 진짜. 나는 거기 두 번 가봤거든. 로마서 1장 8절에 보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소문났다라고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니, 카타콤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 그것만 봐도 그들은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은 평신도가 설립한 교회예요. 이 로마 교회는 누군지는 몰라도요, 평신도가 세운 교회다. 그래서 평신도가 세웠다 그 말은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 있죠. 삶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구원관에서 다시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교회 교인들한테 편지 쓸 때는 그들은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는 있는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근데 또 개중에는 굉장히 율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로마교회 교인들도 있었어요. 복음은 잘 몰라도 뭐 구원에 대해서 깊이는 잘 몰라도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율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쨌든 여러분과 나처럼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몰라도 삶이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알면서도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손가락질하고 저 복음가인 사람 왜 그러냐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게 바로 소아시아 교회 교인들이라. 그들은 복음을 알았지만 삶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삶에 대해서 강조한 게 야고보서예요.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 그 요한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아주 성령 인도를 잘 받는 교회다운 교회도 있었지만 거의 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우상 섬기고 그랬다니까, 소아시아 교회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달라요. 삶은 있는데 구원을 잘 몰라.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로마 황제들이 핍박하고 막 죽이고 그러는데도 그들은 카타콤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핍박을 어쨌든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갖도록 이 로마서 이 편지를 쓴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로마 교회와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러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오고 오는 모든 인간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외가 없죠. 그 이번에 아르메니아 그 선교팀이 제주도에서 모였는데, 그 아르메니아 가니까 태중에서 죽은 그 태아도, 아주 갓난 아기가 죽었는데 그 아기도 다 천국 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하고 좀 대립이 있었거든요. 아니다,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 알고 영접해야만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태중에 있는 아이가 죽어도 그 아이는 천국 간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1차 세계대전 당시에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터키가 이슬람이거든요. 무슬림은 이슬람 교인을 무슬림이라고 그러고, 예? 예. 이슬람은 그 종교를 말하는 거고, 알라를 섬기는. 근데 그 전부, 그 주변이 전부 다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아르메니아만 그리스 종교인데 굉장히 그 복음적이에요. 저기 러시아에 있는 그런 그리스 종교, 완전히 우상화된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래도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아르메니아는. 그런데 그래서 이 기독교인을 말살하기 위해서 150만을 학살했어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터키가 이 아르메니아인을 그때 어린아이를 많이 죽였다고 그래요. 미래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어린아이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그래서 어린아이는 무조건 다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선택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엄마 아빠의 신앙을 보고 우리가 왜냐하면 그 할례를 행했잖아요. 난 지 8일 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할례를 행한 것처럼 일단 요한 세례를 주고 나중에 14살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알고 영접하도록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요아 세례를 주거든요. 그런데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깐난 아기도 죽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막 싸우지는 않았는데 이런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한참 논란을 하고 대화를 하고 막 그랬거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달됩니다.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으면 이래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그 말은 대표성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그 한국 축구팀이 이겼잖아요. 아 걔네들이 이겼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국이 이겼다 그러지. 바울은 이거부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 설명. 한번 로마서 3장 20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아멘. 율법을 가지고 우리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율법 자체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망했습니까? 지금 저 고생을 왜 합니까? 왜 몇천 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1948년도에 그 어떻게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미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지금 전쟁이 붙었잖아요. 왜 그래요? 율법 자체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 착각을 해서 그래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인임을 알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려고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뭐 열심히 산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어도 계속해서 죄 문제, 또 사단의 문제는 여전히 남은 문제잖아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오직 예수예요. 다 끝났는데도 사단은 계속 우리를 건드리거든요. 바울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주신 이유는 구원을 얻도록 주신 게 아니다. 구원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지식이 없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삶은 있어서도 원죄도 잘 모르고 근데 이 구원은요 여러분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로마서 3장 28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절대로 아니 죽었던 우리가요. 죽은 시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Nothing, 아무것도 못해요. 로마서 9장 11절 13절 보니까 야곱과 에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죠, 바울이. 아니, 야곱 에서는요, 쌍둥이입니다.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차이가 있어 없었어? 뱃속에 있을, 태중에 있을 때 차이가 없지. 그걸 뭐 자궁에 착상된다 그러나? 그 어린 태아가 무슨, 여러분, 차이가 있겠습니까? 태어난 다음에 뭐 생긴 것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그때 차이가 나는 거지. 태중에 있을 때 차이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있고 은혜에 있고 전적인 사랑에 있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잘나고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구석이 일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런 자격도 능력도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에 도취되어 있었잖아요. 아, 우리만 택한 백성이다,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잘못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 깨달으면 안 돼요. 아, 저 인간 왜 그래, 복음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 모르니까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뭐로 산다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 이 성구를 들고 나왔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멘. 감사하죠. 표정이 근데 왜 그러세요? 싸우다 오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잃지 아니하신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다, 그 말이. 내가 비록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 할지라도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 삶이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물론 이 성경에도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그랬거든. 나무를 한 번도 안 봐서도 열매를 보면 아, 좋은 나무야. 두리안이라고 아세요? 태국 갔을 때 뚜리안 먹은 냄새나는 큰 열매 있어. 울퉁불퉁한 열매. 아, 참 말이 안 되네. 근데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데 정말 맛있어요. 처음에는 도대체 이런 열매가 다 있나. 태국에서도 먹었는데 그 나무는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좋은 나무구나. 냄새는 지독해도 너무 맛있거든. 우리 한국에서 살려면 엄청 비싸요. 태국은 굉장히 싸더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깐 스쳐지나가는 사람은 모르지만 같이 살다 보면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나? 저렇게 습관적으로 범죄하고 두고두고 범죄하고 어쩌다 범죄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린 자신할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잘못된 사람 우리가 비난할 이유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나도 그럴 수 있다니까. 사단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가 복음 못 누리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러나 너무 습관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계속 잘못을 한다, 구원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100% 확신을 못해도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죽어서 심판할 때 행위를 보고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있어야 돼. 행위가 수반되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뭔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삶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나 내가 혹시 순간적으로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조금 누가 잘못하니까 뭐 지금 뭐 다락방 메시지가 잘못됐다, 예수가 다 끝냈다는 말이 잘못된 거다, 별말이 다 나오는데 틀린 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헤맬 땐 헤맬지라도 하나님 자녀요. 알겠습니까?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최고의 우리의 무기가 뭐예요? 받은 바 구원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축복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흔들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때는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어느 때는 아닌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려요?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한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삶은 있어요. 근데 개 중에는 율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몰라. 평신도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구원론에 대해서 조금 약하거든요. 아무래도 신학을 하는 목사가 말씀 전하는 것, 중직자가 교회를 인도하는 건 다르겠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못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여리고 평지에서 여리고성 병사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싸움은 남자들이 해야 되는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거든. 할례는 난 지 8일 된 남자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할례를 행했단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포경수술인데 그러면 남자들은요 며칠 동안 꼼짝도 못해요. 그러면 여리고 병사들이 쳐들어오면 몰살당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무기를 준비해라, 전쟁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 그랬거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고 끙끙 앓고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성을 치기 시작했어요.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증표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갖는 순간 사탄의 세력은 무너져요. 아멘? 최고의 무기예요 여러분. 받은 바 구원이 10원 빼기 이러니 구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구원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거를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어쨌든 로마 황제들의 핍박을 이겨내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7장 4절 한번 찾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열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적인 삶. 구원의 목적은 삶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산다. 전도의 문을 다 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열매 맺는 삶. 이게 구원의 목적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왜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적인 삶은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하는 거다. 그렇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지하 묘소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잘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다.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반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율법 폐기론자가 되면 안 된다니까. 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는 건 당연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게 구원파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그랬어요. 죄인을 향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범죄할 수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범죄하는 전혀 회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두 번, 세 번, 네 번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회개의 열매. 잘못한 줄 알았으면 빨리 복음으로 돌아가야지.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적으로 개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가 뱉은 뱃속에 있는 걸 뱉어놓고 또 먹어. 그런 식으로 죄를 먹고 밥 먹듯이 먹고 범죄하고 있다니까 그런 사람. 로마 교회 교인들은 이런 구원에 관해서는 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삶이 있었거든요. 그걸 또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로마서 8장 32절을 찾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뭘 안 주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함께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난 가진 게 없어. 나는 왜 못 배웠어?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함께 모든 축복이 다 와 있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절이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한 고백이거든 다윗이. 왜냐? 예수 안에 다 있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진짜 믿었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없는 것 때문에 많이 시험 들고 갈등합니까? 그리스도 함께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 있다. 너희가 받은 구원, 그 축복이 어마어마하다. 낙심하지 마라. 잘하였도다 로마 교회 교인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뻐할 것이다.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로마인서가. 알겠습니까? 그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뭔가 힘을 주기 위해서 로마 서를 이 편지를 쓴 거라니까 바울이. 우리가 그 배경을 알고 로마서를 읽더라도 읽어야지. 구원은요 여러분요 뭐 에스겔은 에덴의 회복이라고도 표현을 했고 바울은 구원을 뭐라고 표현을 했죠? 구원을 모든 축복이 회복됐다 그렇게 표현도 하고요. 신분이 회복됐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구원은 맞잖아요. 신분 회복됐잖아요. 마귀 자식이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근데 구원이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종말론적인 의미, 현재적인 의미. 종말론적인 의미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현재적 의미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나 어릴 때 나는 천국 가는 것만 알았다니까. 현재적 축복을 몰랐어요. 목사님 맨날 천국 가는 얘기만 해요. 왜냐? 일제시대 때 현재적 축복을 얘기하면 일본 형사한테 붙잡혀 가든지 어려움 당하니까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 사회는 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한다. 임마누엘 누려라 그러면 당장 죽임당하든지 감옥 가니까. 그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종말에 일어날 일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가는 줄만 알았어. 어릴 때부터 어린 놈이 맨날 천국 가는 생각만 했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그래서 오늘도 당단체 의자에 앉아서 그냥 기도 제일 많이 하는 목사, 하나님 말씀 제일 많이 읽는 목사, 어쨌든 현장을 많이 가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책도 많이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서. 여기 와서 맨날 그 생각해. 어떤 목사님 전화했더니 죽어도 사모님이 안 된대.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라네. 아이, 그래도 그렇지. 전화 받을 때 바쁠 때는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대단하다. 나는 저렇게 못했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아무도 침범을 못한다네. 벼락이 떨어져도 그래 말이야.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성령의 도움을 계속 받게 돼요. 로마서 8장 26절 28절 한번 같이 찾습니다. 빨리 시간이. 로마서 8장 찾습니다. 26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로 그 앞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 실수해도 괜찮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 여러분 실수했습니까?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돌아가시고 기도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를 도우시게 돼 있어요. 아멘.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는 분들, 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금 성령이 함께 계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 분명히 성령의 도움을 받기로 되어 있어요. 지금 로마교회 교인들한테 걱정하지 마라. 성령은 당신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자, 구원을 누리면 받은 바 구원의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스도 함께 모든 축복이 다 와 있어요. 여러분에게 세상의 최고 부자가 누구예요? 오선생 장로님?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최고 부자야. 김문영 원사님 최고 부자가 누구야? 진짜야? 사실이야? 정말이야? 잘해놓고 또 뭐가 없네 또 그럴 거 아니야? 이 받은 바 구원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이걸 누리시면 삶이 쉬워져요. 삶이 쉬워져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맞벌이 부부 그 둔 어떤 그 할머니 권사님이 손주들을 많이 보더라고. 뭐 셋이 아니야, 막. 다섯, 여섯 명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은 맨날 울어. 우는 게 이분의 일이라. 너무 힘드니까. 그렇다고 맞벌이 부부인데 자식들이 그런데 어느 날요 활짝 웃고 있더라고. 왜 그러냐 애들. 보고 말고 보니까 어렵지가 않대. 염려도 안 생기고 애들 하나님이 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손주들을 다 하나님이 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고 모를 때는요 막 온통 그냥 걱정하고 그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가고 죽을 뻔했는데 보고 말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손주들을 다 책임지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영적 싸움 최고의 무기는요 구원이에요. 받은 바 구원 받은 구원이 여러분이 뭘로 세상과 싸우겠습니까? 어? 여러분 세상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얼마나 가진 게 많고 권력이 있는데 못 이겨요. 우리 엘멘트들 뭘로 앞으로 세상과 대항하겠습니까? 어떻게 왕들을 상대할 겁니까? 여러분 받은 바 구원이야. 이걸 누리면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처럼 듣게 하셔서 이 말씀 붙잡고 받은 바 구원을 마음껏 누리며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흑암과 영적 전투에서 이기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흑암에 잡힌 이 땅을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